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들은 2026년 2월 27일자 시사 이슈 요약본과 이 현상들을 아주 강렬하고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한편의 논평입니다. 텍스트 더미 속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을 찾아내는 시간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법부의 거센 반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흔드는 새로운 팬덤 현상, 그리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삭제 문제.
네, 거기다가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까지 총네 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묘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네 가지 전혀 다른 주제들은 결국 우리 사회와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라는 하나의 굵직한 맥락으로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인 사건들 이면에 어떤 구조적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오늘의 미션이 될 텐데요. 아, 그리고 청취자님께 시작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필수적인 부분이죠.
오늘 다룰 자료, 특히 정치 관련 논평 중에는 내란이나 뭐 반혁명 같은 굉장히 날선하고 수위 높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 이런 극단적인 시각들이 표출될 만큼 우리 정치와 사회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는 그 현상 자체를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해체하고 분석할 겁니다. 청취자님도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에 담긴 날것 그대로의 감정과 주장을 거리를 두고 분석해 보는 것만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읽는 훌륭한 렌즈가 되니까요.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자료, 법원행정처장의 전격 사퇴 논란입니다.
취임한 지 불과 42일 만에 박영재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건이죠.
네. 표면적으로는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원문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강력한 항의성 사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 사법개혁 3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가 하는 그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이 3법은 법 왜곡죄, 재판 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면 이법 왜곡죄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게 골자인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판결이란 본질적으로 법률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죠.
맞아요. 만약 해석의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들은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신 있는 판결을 포기할 겁니다.
무조건 안전하고 기계적인 방향, 그러니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적 안전지대만을 선택하는 방어적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법부의 논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사법부는 이게 사실상 사심제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모든 판결이 헌재로 넘어가면 재판이 끝없이 길어질 테니까요.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결국 그 소송 장기화로 인한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대법관 증언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거라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제공된 논평 자료가 이 사법부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논평자는 사법부의 이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주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거든요.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있나요?
원문 표현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박용재 처장은 단지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보직만 내려놓았을 뿐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관으로서의 권한과 권위, 임기는 전혀 내려놓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득권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한다는 거군요.
네. 희생 없는 정치쇼이자 코미디 퍼포먼스라는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이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논평자는 사법부가 그동안 온갖 권한만 누리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보는 거네요. 과연 대법원이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해왔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될 만큼 간절하다면 행정직이 아니라 대법관 자리 자체를 걸고 직언해야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청취자님, 만약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거대한 시스템 개혁이 일어날 때 책임자가 실무적인 직책표만 반납하고 연봉이나 핵심 권한은 그대로 쥐고 있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중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결국 이 이슈는 단순히 법조계 엘리트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책임과 특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현상으로 읽힙니다.
사법부의 반발이 기득권의 쇼인지 아니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저항인지는 대중이 판단할 몫이지만 이건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아주 묵직하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책임과 기득권에 대한 날선 시선을 뒤로하고 두 번째 주제인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존의 룰과 이념을 깨버린 새로운 집전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나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집단, 바로 뉴이재명 현상입니다. 2025년 9월 유권자 편을 조사해서 처음 등장한 이 신조어가 기존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는 데 기사의 핵심입니다.
이 뉴 이재명 지지층은 과거 민주화 이후 형성된 이념 중심의 기존 지지층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본래 중도 성향이거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인데 특정 실용주의 정책에 효능감을 느끼고 합류한 집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이상향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는 거군요.
네, 이념보다 내 지갑이 먼저라는 아주 솔직한 접근이죠.
자료에 물사된 그들의 당원 모집 포스터 문구를 보면 그 성향이 직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정치계를 빨아서 쓰실 분, 효능감을 느끼고 싶은 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정치를 일종의 생활도구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들은 거대 담론이나 역사적 정의보다는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 6천 돌파 같은 민생 성과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정당의 깃발 색깔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의 시대가 저물고 철저한 실용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의 통찰이 흥미롭네요. 거대 양당이 울리는 경고음이기도 하고요.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당신들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가 라는 차가운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실용주의적 현상을 바라보는 논평 자료의 시각은 앞서 분석 기사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앞서 저희가 중립성을 선언하며 주의를 당부드렸던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논평 작성자의 매우 개인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논평자는 과거 정권에 대해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촛불 집회를 빛의 혁명이라고 묘사할 만큼 강렬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과거 보수 진영에 투표했던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니라도 서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26년을 보고 과거 역사적 비극과 국가폭력의 진실을 깨달으며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진보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대목이죠.
바로 그겁니다. 오랜 시간 헌법적 가치나 진보적 어젠다를 체화한 논평자의 입장에서는 오직 이익을 위해 합류한 뉴 이재명 지지층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이 상반된 두 자료는 현재 한국 정치의 거대한 충돌을 보여줍니다. 논평자는 이 거대한 무리를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거든요.
주가 부양 같은 경제적 이익이 사라지면 이들이 언제든 당의 배신의 총구를 들이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의 등장을 생활정치의 진화로 환영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정치적 이상의 오염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과 신규 지지층 간의 파열음이 고스란히 자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기는 정치적 흔적들, 즉 가치를 줬던 흔적과 이익을 줬던 흔적이 훗날 어떤 변화를 만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흔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디지털 세계에 남기는 데이터 흔적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청취자님. 인터넷에 쓴 흑역사나 개인정보를 삭제 버튼 하나로 완벽히 지웠다고 안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AI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게 이번 기고문의 핵심입니다.
기술과 프라이버시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삭제가 명확했습니다. 원본 지우고 백업 지우고 정불란하면 저장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면 끝이었죠.
하지만 AI 모드에서는 그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원문의 비유가 참 철떡 같은데요.
어떤 비유였죠?
AI는 데이터를 파일 폴더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 속에 데이터가 쪼개져서 통계적 패턴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다. 마치 밀가루 반죽에 설탕을 들이붓고 마구 섞은 뒤에
나중에 그 설탕 알갱이만 다시 완벽하게 분리해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가 2023년 뉴립스 경진대회에서 열렸던 머신 얼러닝 챌린지입니다.
네, 이미 학습이 완료된 AI에서 특정 데이터의 영향만을 재학습 없이 재고하는 알고리즘 대회였죠. 결론은 원본 데이터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데이터가 AI 내부의 통계적 가중치에 미친 미세한 영향력까지 전부 걷어내야 완벽한 삭제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네요. 게다가 멤버십 추론 공격이라는 해킹 기법까지 등장했다면서요?
앞선 반죽 비유를 빌리자면 완성된 빵을 맛보고 그 안에 내가 어제 산 특정 브랜드 설탕이 들어갔는지 역추적해내는 겁니다.
와, 내 데이터 원본이 없어도 AI의 대답 패턴을 분석해서 내 정보가 학습에 쓰였는지 알아낼 수 있다니.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이어집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원 불가능한 삭제를 요구하지만 AI 앞에서는 이 법적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AI를 통제할 수 없으니 차라리 AI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절대 넣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만들어질 AI 기본법에는 이런 통계적 흔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삭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청취자님의 일상 속 AI 사용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내가 무심코 입력한 질문이 거대한 모델의 영원한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법과 기술의 속도 차이가 만들어낸 사각지대. 우리 사회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네요.
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의 흔적을 뒤로하고 마지막 네 번째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주 선명하고 물리적인 흔적, 국경선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입니다.
무대를 남아시아로 옮겨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인 듀란드 라인에서 발생한 분쟁 소식이네요.
알자지라 보도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요. 탈레반 정부가 파키스탄 군사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선제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인데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이 분쟁의 원인을 파고들면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 중심에는 파키스탄 탈레반, 약칭 TTP라는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을 확고하죠. 자국 내에서 폭탄 테러 같은 폭력 사태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그 배후가 TTP라는 겁니다.
무력 충돌 데이터 프로젝트 ACLED 자료를 보면 관련된 폭력 사건만 1,000건 이상 기록됐을 정도니까요.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이들을 숨겨주고 있다며 안보를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아프간은 이를 전면 부인합니다. 파키스탄 내부의 안보 실패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리고 선제 공격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보복에 나선 거고요.
과거 미국과 싸울 때는 서로 돕던 파키스탄과 탈레반이 이제는 깊은 불신 속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전쟁이 한국에 있는 나의 지갑 사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논평 자료가 지정학적 나비 효과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거든요.
이 지역이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이란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에너지 수송의 핵심 요충지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이 분쟁이 주변으로 확전되면 전 세계 석유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으로 직결됩니다.
논평의 분석처럼 결국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수출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네요.
해상 운임이 폭등하고 유가가 오르면 당장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과 겨울철 천연가스 난방비가 치솟게 됩니다. 논평자의 전쟁이 이리 무섭습니다라는 탄식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국경선의 충돌이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우리 집 밥상 물가까지 파고드는 구조. 정말 서늘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네 가지 자료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법원의 기득권 논란, 이념을 넘어선 실용 정치의 등장, 이측 권리를 위협하는 AI, 그리고 내 지갑을 위협하는 지구 반대편의 분쟁까지.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이지만 탐구를 마치고 나니 하나의 선명한 주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숨겨진 테마죠.
네, 대화 내내 반복해서 마주친 개념, 바로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입니다.
판결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남기는 사법부의 소극적 흔적, 이익을 조차 정당에 합류한 사람들이 훗날 남길 변화의 흔적,
통계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내 개인정보의 흔적, 그리고 과거의 동맹이 불신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바탕으로 끝없는 전쟁을 하는 모습까지.
창치자님, 세상의 모든 결정과 시스템은 어떻게든 파라미터가 되어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세상에 어떤 데이터로 남게 될까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이 여정에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읽는 새롭고 날카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